제51장 형제를 용서함.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득죄하는 것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관하여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가 된 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우리에게 득죄하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서 주 예수님은 만일 형제가 우리에게 득죄하면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할 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하심은 무한하심.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물은 것은 실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의 영은 옳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우리에게 용서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마치 너는 내게 득죄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고 물었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득죄했는데 몇 번이나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일곱 번 정도 용서해 주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가장 낮은 표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득죄할 때 하나님의 느낌은 상하지만 나의 느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게 득죄할 때에는 나의 느낌이 손상을 받아서 그냥 지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은 느낌이 상하셨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는 무한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물었던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손상을 입고 느낌이 고통스러웠으며 그의 용서의 대가는 바로 자신이었으며 그가 상처받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의 의미는 자신이 이미 상당히 관대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마 두 번이나 세 번을 더한다면 일곱 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본적인 문제에서 틀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한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무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은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의미는 마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믿기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한 형제가 하루에 7번 득죄하고 또 7번 돌아와 회개하느라 할 때 그를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조차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든 거짓으로 하든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한 형제가 하루에 7번 당신에게 득죄하고 다시 7번 돌아와 회개한다고 하면 그의 말하는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당신은 반드시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회개가 성실하든지 성실하지 않든지 단지 그가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당신은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질문한 말 가운데에는 하루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사람의 동일한 일을 말한 것이고 거기서는 사람이 만일 하루에 7번 당신에게 득죄하고 다시 7번 돌아온다면 당신은 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에 대해 베드로는 말을 바꾸어 주님께 그렇다면 7번 용서하면 충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사랑, 은혜, 용서는 다 유한한 것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사랑, 은혜, 용서는 다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질문한 사랑, 은혜, 용서는 다 유한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을 바꾸어 질문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형제를 용서하는 것만 가지고 묻는다면 7번이 충분한가 충분치 않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70번씩 7번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용서는 무한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한다면 35번 용서한다는 것도 긴장되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70번씩 7번은 실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며 시련이 과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용서하는 능력이 전적으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 또한 사람에게 속한 것을 얻은 것이 아니며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또 다른 어떤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22절의 원문은 이 부분의 중국어 번역과 같지 않습니다. 원문은 바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게 7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용서가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만일 수치를 언급한다면 그것은 70번씩 7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량. 주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후에 이어서 23절부터 27절까지에서 하나의 비유를 인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천국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세를 가리키며 그것은 마치 땅 위에 임금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 달란트는 황금 약 30만 냥이며 이 종이 하나님 앞에 빚진 액수로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자신에게는 상환할 능력이 없었는데 이는 그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텅 비었고 그에게는 전혀 상환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죄인의 주님 앞에서의 죄의 빚이 우리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얻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결코 상환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빚진 것을 정당하게 계산해 본다면 형제에 대한 용서도 관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은 바로 은혜가 너무 적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께 빚진 액수가 얼마나 큰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를 볼 것입니다. 이 비유 안에서 주인은 종에게 어떤 상환할 것이 없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상환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상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청산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 시대의 심판을 받고 장래 영혼 안에서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파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26절에서 종은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며 주여 내게 참으소서 내가 곧 갚으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할 수 없는 것을 장래에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며 오늘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장래에는 결국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의 동기가 좋고 결코 빚을 떼어먹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 은혜인지는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주님께 간구하면서도 주님께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지 않고 시간을 좀 더 주시기만을 구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참아주시기를 구했으며 주님이 사해해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종의 장점이며 둘째는 종의 단점입니다. 종의 장점은 주님께 참아달라고 간구한 것인데 그는 공의 가운데서 은혜를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공의를 말할 수 없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늘 옳은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의 빛 가운데서 아직 자신의 참된 상태를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기꺼이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느끼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장점입니다. 단점을 말하면 종은 자신의 죄와 빚에 대하여 아직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가 장래 다 갚겠다고 말했는데 이 빚을 갚겠다는 생각이 바로 틀린 것입니다. 그는 그가 진 빚이 1만 달란트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가 크고도 무겁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그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련한 상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장래 그것을 갚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그가 일생을 들여도 갚지 못할 뿐 아니라 열 번의 인생이 있어도 다 갚지 못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의 죄에 대한 느낌은 여전히 부족하며 자신의 죄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극악 무도한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은 그분의 풍성한 분량에 따른 것이지 죄인의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님. 여하튼 이 종은 주인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가 주인에게 은혜를 간구할 때 주인은 즉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사해주고 해방시켜 준 것은 종으로 하여금 돈을 벌어 갚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제부터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은 사람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종은 다만 관용하며 참아주기를 간구했지만 주인은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가지신 것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역사하시며 주님은 그분이 가지신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며 그분의 풍성한 긍휼과 용서를 죄인에게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죄인의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한 분량에 따른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주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즉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대답하신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에 따라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의 풍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일 채통에 근거한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의 기도는 채통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죄인의 생각에 따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분량은 그분 자신의 풍성에 따른 것이지 우리의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일 뿐 결코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가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이 그분으로 하여금 손해보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은 기껏해야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그의 기도에 따라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 죄인이 돌아갈 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마치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보시며 그를 의롭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죄인이 구하던 것을 훨씬 뛰어넘은 것입니다. 성경 안에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멀리서 아직 부친을 보기 전에 이미 집에 돌아가서 부친에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만 아버지 앞에 엎드려 집에 돌아가 은혜를 입어 품꾼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도 만족하다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께 손해를 끼쳐드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으로 돌아와 문 앞에서 말을 반도하기 전에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로 하여금 계속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종들에게 분부하여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늘 좋지 않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만족하시기까지 그분 자신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충분히 구하든지 혹은 부족하게 구하든지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며 이것은 죄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만족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마가복음 2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지만 사람이 많아서 가까이 나오지 못하자 주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려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얻기를 바라는 것은 병고침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고치실 뿐 아니라 더욱 그로 하여금 죄사함까지 얻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를 병들게 한 죄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심에 따라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주십니다. 이 중풍병자는 은혜에 대하여 아는 것이 부족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편의를 조금 취하려 한 의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시게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시게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 편에서 1만 달란트의 빚은 10번의 인생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탕감은 이것들을 훨씬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하심의 은혜의 목적,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함.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어도 약간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며 약간의 관대한 마음을 좋아하며 또한 주님의 인상을 지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종은 이렇게 큰 은혜를 통과했지만 조금도 배우지 못했으며 은혜의 관대함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27절에서 갓 사함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기뻐해야 했지만 뜻밖의 그는 만난 동관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그가 주인에게 빚진 것은 금 30만 냥이었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빚진 것은 그가 빚진 것의 100만분의 1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밖의 그의 목을 잡고 그로 숨도 돌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22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용서의 문제가 영의 문제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을 때 만일 용서를 받았다는 느낌으로 충만하고 은혜의 기쁨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즐거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하나의 결핍을 표명하는데 바로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느낌으로 가득하다면 일곱 번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곱 번이라는 이 숫자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24절부터 28절에서 의도적으로 1만 달란트와 100 데나리온이라는 두 개의 숫자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100만 배나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신 것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숫자를 좋아한다면 당신이 빚진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빚진 것의 100만 배가 넘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부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를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느낌이 없고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곧 땅에 엎드려 그 종에게 간구하며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구하고 바란 것은 그 종이 한 것과 같았지만 은혜를 얻었음에도 그 종은 그 사람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둘은 체주이고 둘은 빚진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사람이 체주인과 동시에 빚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체주는 공의를 말하지 않고 은혜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 체주는 은혜를 말하지 않고 공의를 말했는데 이로 인해 정죄를 받았습니다. 당신 자신이 빚진 자일 때는 은혜 받기를 원했지만 일단 체주가 되면 공의를 말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빚진 자가 되었을 때는 용서해 주기를 바라다가 체주가 되었을 때는 조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실로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보게 하셨고 자기가 얻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뜻밖의 하루라는 두 글자를 빠뜨렸는데 실로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그가 빌린 것은 겨우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액수는 심히 작았지만 뜻밖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종은 얼마나 공의로웠는지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구했지만 자신은 조금도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그의 동료는 갚아야 합니까? 갚지 않아도 됩니까? 물론 그에게는 잘못된 것이 없고 그의 동료는 돈을 갚지 않으면 응당 감옥에 갇혀야 합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은혜를 얻고서 방금 은혜 받은 체험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는데 만일 우리가 조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당신과 나는 얼마나 정죄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함. 31절 마지막에서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동료들로 하여금 와서 말하게 했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뜻밖의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은 교회의 마음까지 상하게 합니다. 온 교회가 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틀린 것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민망히 여겨 주인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 가운데서 공의를 말하지 말고 다만 용서를 말해야 합니다. 갚을 것을 요구하지 말고 다만 긍휼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득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손에 입히지 않기를 배워야 하며 또한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마땅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용서로 가득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동반자를 긍휼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긍휼을 받은 사람마다 마땅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기를 바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는 결코 공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장부를 계산하지 않으시며 당신도 다른 사람과 장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용서의 영으로 충만해야 함. 34절에서는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이니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의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우리를 행정적인 손길에 붙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실제로 말한다면 갚는 것은 용서를 가리키고 옥졸들에게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적인 손길에 붙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용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심에서 우리의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형제가 당신에게서 금 30전을 빌려갔는데 당신이 준 빚을 탕감해 주기가 어렵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빚진 금 30만 냥을 다 탕감받았다면 금 30전은 당연히 당신을 제한할 수 없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비할 데 없이 관대한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 안에 하나의 비할 데 없이 관대한 용서의 마음이 산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비평과 비교의 영이 증가한다면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의 어려움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다만 교회 안에 용서의 영이 충만하며 형제 사랑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